요한계시록 68번 메시지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을 체험함 하나님의 건축인 새 예루살렘 영원전의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합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창조 시에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온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시대와 세대와 세기들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 미래 안에 계실 것임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여전히 22장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흐르는 강으로 묘사된 3일 하나님이실 것이지만 그때 그분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실 것입니다. 영원전의 하나님은 홀로 계셨지만 영원 후의 3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시고 그 온 성을 흠뻑 적시실 것입니다.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분의 확대로서 그분의 구속된 이들과 연합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의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으로 조성된 이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위한 상호 처소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투명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세 가지 주요 사항, 유일한 하나님, 창조된 사람, 건축된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온 성경을 망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확대되십니다. 이 연합의 결과는 건축,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건축인 새 예루살렘은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건축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건축 안으로 넣어짐. 최근에 한 형제는 그가 구원받은 이래로 많은 뒤바뀜을 거쳤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행복했었지만 이내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한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승리의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새 예루살렘 때까지 얼마나 많은 뒤바뀜이 있어 왔으며 또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많은 뒤바뀜을 체험했던 이유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건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넣어지기까지는 계속 뒤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건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뒤바뀜이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건축된 후에야 비로소 뒤바뀌는 것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우리가 뒤바뀔수록 더욱더 우리는 건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건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건축이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끊임없는 방랑과 이동이 있을 뿐입니다. 13가지 사항들. 창세기에는 8명의 중요한 인물들,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이 여덟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건축을 낳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건축은 장막과 성전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건축의 실제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장막이시고 교회는 성전이며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인 최종 완성입니다. 모두 합하면 13가지 사항들, 즉 창세기에서의 8명, 예표상의 장막과 성전, 실제상의 예수님과 교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등대와 일곱 등. 등대는 장막 안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례는 사람들을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장막과 바깥 마당에 있는 기구들의 배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바깥들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일곱 등을 가진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는 사람들을 지성소로 안내했습니다. 즉 그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출애굽기만 있다면 우리는 등대와 그 일곱 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3장과 4장에서 등들을 가진 등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등대가 발전된 것으로서 다시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우리는 돌 위에 있는 일곱 눈을 볼 수 있고 4장 10절에서는 이 일곱 눈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주님의 눈임을 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4장 2절과 같이 놓고 볼 때 우리는 등대의 일곱 등들이 또한 주의 일곱 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일곱 등들이 스가랴에서 여호와 곧 주의 일곱 눈으로 발전됩니다. 더욱이 이 일곱 등들은 돌의 일곱 눈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에서 일곱 등은 일곱 눈으로 발전되고 등대는 돌로 그리고 주 여호와로 발전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등은 일곱 눈이고 등대는 돌, 즉 주 여호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곱 등뿐 아니라 일곱 눈을 가지며 등대뿐 아니라 돌, 곧 여호와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등은 일곱 눈이고 등대는 여호와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약에서의 돌.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돌의 문제는 신약에서 발전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하나의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그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돌은 스가랴 3장 9절에서 일곱 눈을 가진 바로 그 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 돌이신 주님을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속자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의 모퉁이 돌도 거절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곱 등이 더 발전된 것.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일곱 등이 더 발전된 것이 있습니다. 4장 5절에 따르면 등대의 일곱 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등불입니다. 등대 위에 있는 일곱 등은 비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은 비추기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정적인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등이 또한 어린 양의 일곱 눈이기도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같이 일곱 눈은 돌의 일곱 눈이요, 주의 일곱 눈이요,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이 일곱 눈은 돌과 주와 어린 양을 결합시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돌이고 돌이 주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5장 6절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임을 계시합니다. 한편으로 여섯 항목, 등대, 돌, 여호와,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의 노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세 항목, 일곱 등, 일곱 눈, 일곱 영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등대는 빛을 바람을 상징하고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언급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여호와이고 구속자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행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일곱 등. 등들은 비추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고 불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비추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고 불태우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의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그분의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거쳤지만 만일 우리의 일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나무와 풀이나 지피라면 그것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어떠한 육신에 속한 일도 즉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도 사실상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행해진 일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그것이 소위 교회이든 그리스도인의 일이든 심지어 복음 전파이든 간에 하나님에 의해 나무와 풀과 지푸로 여겨지므로 그것은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이 불태움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밖에 있는 모든 것 혹은 그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것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비록 일곱 개의 비추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고 불태우는 등들이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울 것이지만 진실로 그분의 본성에 따른 것들은 정련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불태워지는 대신 정련될 것입니다. 불순물은 불못으로 가지만 정련된 금은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것들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일곱 등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게 되고 드러내어집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감추거나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받고 불태워집니다. 만일 당신의 대화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된다면 그것은 정금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불순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등에 대한 체험입니다. 주입하고 옮겨붙기 위한 일곱 눈. 일곱 등은 동시에 어린 양과 돌의 일곱 눈이기도 합니다. 등은 비추고 불태우기 위한 것이고 눈은 주시하고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주입하고 옮겨붙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곱 눈은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어린 양 돌의 모든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는 방법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일곱 눈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주님의 눈에 의해 비춤을 받는 것은 끔찍한 체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와 같이 비춤을 받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활이 육신적이며 영안에 있지 않고 자아에 따른 것이라면 일곱 등에 의해 비춤을 받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것인데 이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이 드러내어져서 불로 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일곱 등이 우리를 비출수록 주님이 우리를 보실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옮겨 부음을 받고 주입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으로 확증됩니다.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일곱 명. 일곱 눈이 주님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 즉시 그 일곱 눈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시는 일곱 명이 됩니다. 눈들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동안 일곱 명은 생명을 우리 온 존재 안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등들은 비추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눈들은 옮겨붙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며 영들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인데 이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함께 건축됩니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은 하나님의 건축이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이 두 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곱 등의 비추심 아래, 일곱 눈의 바라보심 아래, 일곱 명의 생명을 나눠주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명 아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날마다 드러내어지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신의 체험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옮겨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 속한 것이 내 안으로 옮겨 부어진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 안에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청년들만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나이 든 사람이지만 나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일곱 명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등이 생명의 강이 된 결국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됩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오르는 일곱 등이 있고 22장에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같이 일곱 등은 하나의 강이 됩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곱 명은 먼저 타오르는 일곱 등입니다. 우리가 일곱 등의 불태움을 받아들인 후에 일곱 명은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4장에는 아직 새 예루살렘이 없는데 이는 오직 일곱 등만으로는 건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일곱 등을 대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건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어제 당신은 일곱 등의 비추심과 불태우심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당신은 생명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등만으로는 건축이 없지만 흐름이 있을 때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곱 명은 먼저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 앞에서 타오르는 등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건축에서 이 하나님의 일곱 명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됩니다. 이제 이 보좌는 행정의 보좌일 뿐 아니라 공급하는 보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춤을 받고 불태움을 받아들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생명의 흐름 안에 있게 되며 생명의 흐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건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